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삶이 무너질 때 종말을 생각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셔가지고요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쫓으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그러면서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만큼 타락, 예수님이 보실 때 거의 강도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고 말씀하실 만큼 타락했어요.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에 모여가지고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거리가 먼 데서 양이나 소나 끌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셔가지고 너무 멀리서 짐승 끌고 오려면 힘이 드니까 돈으로 가지고 와서 사서 드려라 그 근처에서 배려하시는 배려. 그런데요 항상 은혜를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는 많고 공급은 딸리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원래 이게 수요가 많고 공급이 작으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를테면 비둘기는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도 자기 이문을 남기려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보실 때 완전히 성전이 아니고 이게 그냥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경건을 이용해서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는 사람들이 예배당 그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도는요 남을 해쳐가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는요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혹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오히려 남들을 돌보고 남들을 섬기고 어떤 남의 연약함을 감싸안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그분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강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남을 해치면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강도예요.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만나는 관계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장사하면 안 돼요. 물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뭐 가능하면 우리 교인들 팔아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애는 쓰지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내 거 어떻게 해주세요?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장사하려고 하는 다른 관계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무슨 하여튼 자기 이익을 구하기 위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아니고 예전에 제가 본 어떤 분이 주일에 등록을 했는데요.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왜 2주에 한 번씩 나올까? 무슨 부득이한 일이 있는가? 해서 나중에 봤더니요. 이분은 슈퍼마켓 하시는 분이었어요. 두 군데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는 이 교회, 한 주는 저 교회. 이분이 교회 등록해서 나가는 이유는 이제 슈퍼마켓.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어떤, 예전에 어떤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등록하시는 첫날 자기 가게 그 전단을 교회 앞에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거 교회는 이런 전단 놓는 데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치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형태로든 자기 이익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돈 거래하면 안 돼요. 교회는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안 되고 빌려줘서도 안 되고 누가 빌려달라 그러면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하세요. 신고. 교회는 그렇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거저주는 거는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떤 형태의 거래도 하면 안 돼요. 구역에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라 그랬더니 묵상은 안 나누고 기능성 속옷이 어떤 거고 치약이 얼마나 좋고 무슨 건강식품이 뭐고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그런 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는데 교회는 은혜를 나누고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돕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요 너무 부패하고 너무 타락해서 예수님이 이거는 거의 강도의 소굴이구나 이렇게 탄식할 만한 곳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부패한 곳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라는 거는요 어떤 종교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건물이었어요. 성전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었거든요.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 지방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로마가 처음 유대 지방을 다스릴 때 이게 유대인들이요, 이 자기 종교적 자부심이 너무 강했어요. 그런데 여하튼 여기를 통치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에게 유대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그런데 헤롯이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고대 사회의 폭군이기도 했지만 여하튼 대단한 어떤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 지방을 아주 효과적으로 통치했는데요. 문제는 이 헤롯이 에돔 출신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에돔 출신 이방인이 종교적 자부심이 강한 유대인들을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정통성 시비가 생긴 거죠. 이방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정통성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서 했던 몇 가지 일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요 성전을 개축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이 성전이라는 것이 진짜 중요했거든요. 더욱이 구약 성경에는요, 스가랴 6장 12절 같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스가랴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떤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할 거다. 이런 예고가 성경에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시고,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시고, 그리고 교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본래는. 그런데 헤롯이요, 이런 소망, 자기가 유대인의 소망을 이루는 왕이다, 혹은 구약 성경의 약속을 이루는 왕이다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헤롯이요, 성전 개축 작업을 했어요. 개축인데 사실 이전 성전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좀 작고 볼품 없이 건축한 거고, 이게 이미 벌써 수백 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헤롯이 개축, 이 마른 개축인데요, 거의 허물고 새로 지었어요. 예루살렘 면적의 한 6분지 1쯤 이렇게 엄청 크고 넓게 지었어요. 너무 화려하게 지었어요. 헤롯이 건축을 시작했는데요, 자기에 대해 다 끝내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한 30년 더 건축했어요. 그 예수님 태어나기 한 20년 전에 시작한 일인데요, 여튼 한 주 63년에 완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건축을 했는데요, 헤롯 왕가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정치가 종교를 이용한 거죠, 따지면. 역사를 보면 또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에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 이런 거 좀 필요해요. 근데 잘 없어요. 잘 안 돼요, 그거. 엄청 어려워요. 이게 뭐 선거철마다 이게 종교가 이용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가짜 뉴스를 가지고 교회를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를 등에 업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거나 종교가 정치를 등에 업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태극기 부대는 정치를 등에 업으려는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죠. 진짜 고약하고 악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헤롯이 종교를 등에 업고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사실 성공했어요. 너무 유대인들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이요,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웅장했던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면서 흩어져 사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요, 헌금을 보냈는데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보내가지고 막 헌금이 차고 넘쳤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건축되고 있던 그 성전이요, 어마무시하고, 그래서 그게 구경거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대인의 자부심을 막 고양시키는, 이 자부심을 막 갖게 하는 그런 엄청난 건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데 24장 1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1절, 마태복음 24장 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성전 건물들이요, 이게 너무 웅장하고 너무 화려해가지고 이게 구경거리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요,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같이 구경하자 그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4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이때는요, 성전 건축이 끝나지도 않았던 때, 그러니까 이 말씀하셨을 때를 기준으로 하자면 그 뒤로도 한 30년 더 계속 건축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된 거는 주후 63년쯤이거든요. 주 70년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80년 동안 세운 건물이요. 완공되고 한 6년, 7년 있다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다. 저 성전이 무너질 거다.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 건물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본문 읽으면서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해지는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요. 세상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건물, 어떤 기념물, 어떤 자랑거리, 어떤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도 세상에 있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 봤는데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본 적 있어요. 다른 걸 몰라도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다. 그런데 사람이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몸관리 잘해도요, 사람의 건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다칠 때도 있고요, 병이 들 때도 있고요, 다치거나 병이 안 들어도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 기력이 쇠하고 뭐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학벌 자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학벌 보면서 주눅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저렇게 부자로 사는 거 부러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풍요롭게 사는 것을 아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사람이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든지 그거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편의 49편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부터 10절에 보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영혼을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돈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더 많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과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과 똑같이 죽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에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무엇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그거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은요, 오늘 읽고 있는 본문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묵상할 본문도 사실 이 본문의 연장선에 있는 거거든요. 이 마태복음 24장을 사실 한 덩어리로 읽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나누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대화의 시작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에 대한 거였어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 웅장한 거예요. 와, 저 건물 볼만하다. 이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니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니들이 저렇게 화려해서 웅장해서 구경거리라고 생각하는 저 건물, 저거 반드시 때가 되면 무너지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이 좀 더 중요하게 다루는 거는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보면 30절 한번 보시겠어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거는 대단히 자연스러워요. 저기 뭐 썩은 뭐가 있다. 이거 독수리가 모이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를테면 번개가 번쩍하면 동쪽이나 서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와,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광고 안 해요. 현수막 안 붙여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역사의 종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것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인생을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밀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인생에 어떤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늘 내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떠나요.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죠.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성도님 곁에 있지는 못할 거예요. 이렇게. 예, 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직업이든 뭐든지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늘 우리가 손에 쥐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빗나가자면 옆 사람에게 한마디 더 하시죠. 있을 때 잘하세요. 이렇게 있을 때.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념물도 영원하지 않고, 아무리 화려한 문명도 영원하지 않고, 오늘 오후에, 주일 오후에 요즘 요한계시를 일곱 교회 다루는데, 오늘 버가모가요, 페르가몬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고대 사회에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도시 국가였는지 몰라요. 지금 가면 폐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엄청난 것도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식, 건강, 재물, 뭐든지 영원하지 않아요. 무너질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고 사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실을 경험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인생은 덧없는 거구나, 인생은 헛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인생은 그렇게 덧없거나 헛된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번 우리 전도서 묵상할 때 본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무너지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졌던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한 것들이 다 깨어져 나갈 때,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을 바라보는 자리로 불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인생의 버팀목 자랑거리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자리로 이끌어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와, 저 성전 건물 얼마나 멋집니까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성전 무너진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요 사실 성전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넘어서 제자들을 종말에 대하여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빚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도 이를테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서고 큰 환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도망가고 이런 거는 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를테면 거기 봅시다. 34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런 말씀은 다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그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태복음 24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 자주, 더 길게, 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는 그 특정한 사건을 발판으로 해서 제자들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어떤 고통, 아픔, 절망, 혹은 상실, 뭐 이런 어떤 것이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묵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루가 지나면 이제 밤에 샤워하고 잠 옷 입고 잠자리에 들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 그거를 제가 가르쳐 준 이야기인지 그분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지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요. 하도 자주 써먹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루가 지나면 잠자기 전에 샤워하고 잠 옷 입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는데, 그거는 마치 죽음 연습, 죽음 연습. 살아있을 때는 스스로 샤워하고 스스로 옷 입고 스스로 잠자리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씻길 거예요. 그거를 염한다 그래요. 그리고 수의를 입혀요. 그리고 우리를 관에 넣어서 이제 뭐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시편 17편 15절을 보면, 시편 17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밤을 지새고 나면 아침에 눈을 뜨는 거예요. 일어나 아침에 잠에서 깨요. 여러분은 누구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까? 이 노래를 모르시는군요. 1부, 2부는 안 하고 지금 3부만 써먹는 건데.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누구의 얼굴을 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감격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밤을 지새고 나서 눈을 뜨면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내가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몸의 기력이 다 빠져서 인생의 마지막 숨을 몰아쉴 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숨을 몰아쉴 순간이 와서 눈을 감으면 그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부활을 연습하는 거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죽음을 너무 남의 일로 생각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을 잘 몰라요. 죽음이 실상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남의 세계 이야기처럼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거를 밤에 잠잘 때마다, 그래서 샤워하고 잠 못 입고 이불 속에 들어갈 때마다, 아, 내가 죽으면 나는 누가 내 몸을 씻길 것이고 그리고 수의 입고 관에 들어가겠지. 그런데 내가 죽었다가 눈을 뜨면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영혼을 묵상하는 거죠. 봄이 되어가지고요, 꽃이 피어서, 꽃이 피었다가 떨어져요. 이게 지난 이 일주일, 그러니까 우리 주중에 목련이 엄청 이뻤는데요, 한 3일 전부터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 권사님이 청소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꽃봉오리에 달려있을 때는 그렇게 예쁘고 고고하고 정말 멋있었던 목련이요,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을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옛날 선지자들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베드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선지자 예사야가 이 말씀을 이사야 40장에서 하고 있는데, 아, 인생은 정말 풀과 같구나. 인생의 어떤 자랑거리여도 풀의 꽃과 같구나. 그때는 예쁘고 화려하고 볼만한지 몰라도 이거 결국 떨어지는구나. 그런데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사람,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무섭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그런 신세 되지 말라고 히브리서가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 지난번에 묵상한 적 있거든요. 물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하여 아주 무서운 이야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종말이 되면 큰 환란이 있고, 종말이 되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일어나고, 전쟁, 기근, 뭐 지진, 뭐 이런 경고들 쭉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어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재림을 통해서 벌어질 역사의 종말,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격, 얼마나 큰 기쁨이 될지 몰라요. 오늘 보면 30절과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0절에 누가 통곡하나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해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들,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족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오실 때 통곡하는 땅에 속한 족속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에 대한 어떤 후회, 절망, 그 심판하실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걸 메어서 통곡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택하신 자들은 통곡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날 눈물을 흘리며 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통곡하는 눈물이라기보다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워 우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다 그분의 영광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실 거거든요.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달라요. 지난번에 묵상했던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절망과 후회와 아주 괴로움 으로 가득한 그런 어떤 통곡하는 날이겠지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자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아요. 물론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우는 경우 있어요. 주로 이제 신부 부모님께 인사 이러면 울죠, 신부가. 근데 그때만 울어요? 계속 안 울어요. 오히려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막 그러죠. 이게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조금 이게 점잖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막 티내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날은 기쁘고 행복한 날인 거죠. 예수님을 그런 의미에서 신랑이라 그러고 교회를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이 오시는 그 재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얼마나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일평생에 가장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닌 거예요. 역사의 종말이 아주 공포로 가득한 그런 순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날인 거죠.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 씻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한을 풀어주실 거예요. 이를테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내실 때에 하느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형벌을 받지만 그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눈물을 흘리고 고생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고군분투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와, 우리 예수님 오신다 찬송하면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썩지 않고 더럽지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그날 비로소 알게 되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배우는 것들은요, 이 세상에서는 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근데 그날이 되면 완전히 알게 될 거거든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영광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모든 사람들이 와, 이런 거였다니, 이런 은혜를 내가 누리다니, 그렇게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하게 될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종말은요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그날은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정말 감격적인 날이 될 거라는 거죠. 삶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인생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믿었던 것들, 우리가 자부심을 가졌던 것들이 사라질 날이 있어요.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이 밀려와가지고요 우리를 정말 비참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런 날이 닥칠지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과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기도하라 그래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재난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들으세요. 근데 이 환란이라는 것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엄청난 고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환난의 날을 줄여주신다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고통과 아픔 속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줄여주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플 때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플 때가 더 힘들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 그 와중에 우리가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프게 여기시고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니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아 세상은 영원하지 않구나. 내가 믿고 의지했던 이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했던 이것이 결코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건강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직업이든 재물이든 뭐든지 아 이거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고 사명이었구나 생각하고 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매여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 세상은 영원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는 영원한 거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은 정말 끝이 없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구나. 한 거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성구를 읽으면 야 저거 외워버려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오죠. 그죠?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생각하면서 읽으셨나요?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요.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그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종말이 무서운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두려운 일인 거 아닙니다. 그거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다려야 될 일이에요.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큰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밀려 닥쳐서 허덕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어떤 때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는 기도해야죠. 기도 들으신 하나님이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세상에 썩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쇠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 펼쳐내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인생에서 내가 자부심을 가졌던 것,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질 날, 무너지는 날 종말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 무너지는 이야기 하시면서 저 성전 영원한 거 아니야. 저 건물 영원한 것 아니야. 너는 종말을 생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가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삶이 무너져 내리는 자주 경험하거든요. 그럴 때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유업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영광스러운 것인 줄 압니다. 그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능력으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힘껏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